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 말씀 보죠. 에스겔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22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 말씀, 마지막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나 호칭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나 호칭만 들어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기억해내거나 대략 알아차릴 수 있죠. 이름의 의미 작지 않은 데에는 또 다른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에는 다른 사람의 소망이 담겨지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란 꼭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스스로 짓고 태어나는 사람 세상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라의 그 이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대개 이름을 지어주는 이는요, 이름 주면서 이름을 주게 될 대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갖고 그렇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의 그 뜻을 담아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기대함으로 우리들에게 이름 주셨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잘 담아 좋은 이름 지어 주셨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고로 이름에는 누군가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가진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마지막 또 다른 이유는요, 이름을 부름으로 관계의 형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자 주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서 사울의 바울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듣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입니다. 신문에 실렸던 예화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가 한 아이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목사님 따라오면서 그에게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나에게 할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던 순간 도미오코 목사님은 이렇게 홀로 외롭게 자란 이 아이가 누군가 자기 이름 계속 불러주기를 너무 기뻐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그가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은 지금의 나도 그리고 이 아이도 그리고 세상 모든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 지은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를 향한 세상의 관심은요 조건적인 관심이고 이윤적인 관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 가진 우리를 불러주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상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름, 호칭,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의 중요성을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이 인생 바꾼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 아이 이름을 짓는다거나 뭐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뭐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잘못되고 과한 의미 부여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름 하나 바뀐다고요 사람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고 사울도 바울로 새로운 이름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도 주님이 이름 바꾸어 주셔서 그들 인생도 뒤바뀐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과 계명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형식에 잘못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인생들이 주님 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세상에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들에게 새 이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들에겐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들이 삶에서 새롭게 감당할 주의 계획과 사명들이 함께 주어졌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 바꿔서요 그들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름은 주님 역사하심의 부수적인 증거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꾼다고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름 바꿔서 사람 인생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면 사람 쉽게 안 변한다라는 말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한 이렇게 과하고 잘못된 의미 부여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작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의 그 의미만큼만 살아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영적인 이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러한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또한 우리 가운데에 붙여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호칭들,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나누었다시피 이러한 호칭들에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기대를 반드시 충족하게 하는 존재들 되어줘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담겨진 의미, 그의 기대, 그의 가치들을 잘 지켜가기 위한 영적인 올바른 이해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주신 영적인 이러한 이름들의 가치들을 잘 지켜가야 할 이유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 4월 27일 새벽 예배 본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주일에 한번 나누어야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징계, 주의 심판을 환상과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알게 하셨더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온갖 핍박,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 남유다 사람들의 무심함, 강팍함에도 여러분, 에스겔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전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라고 그리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정죄하려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로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가 직접 심판자로 남유다나 예루살렘을 정죄하려 한 것은 아니리라 그리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도 선포되고 있건만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요, 돌아오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마 에스겔 속으로 많이 격분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여러분, 격분하는 그를 주님께서 진정시키고자 3절에서 주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주님, 남유다 특별히 그 중에서 두어 예루살렘 성을 지정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부르고 계신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의외의 설명이 지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이러한 설명을 듣던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평화의 기초, 평화의 소유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3절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 초반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부르십니까?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어지러움이 많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의 뜻으로 살펴보면 혼란과 소동이 가득한 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무엇이 있던 성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거룩과 영광과 평화가 충만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거룩과 평화는 사라졌고요. 혼란과 소동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그 영광과 거룩을 전부 다 잃어버렸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중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되게 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예루살렘 자기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주의 영광과 거룩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과 영광의 이름과 그 의미를 완전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죄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린 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피가 흐르는 죄가 있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가 도대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죄란 죄는 다 지었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죄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언급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본문 분명하게 보십시다.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상 숭배의 그 죄보다요 삶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만큼이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모든 말씀들 전부 다 무시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죄로 결국 이들 징계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남유다 사람들이 실제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를 위협하고 괴롭혔으며 생명까지도 잃게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이었으니 더 이상 거룩한 성, 평화의 성이라 불리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이제 징계하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중반에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의 날이 가까웠고 너의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수도 없이 경고하셨지만 이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의 경고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이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게 마지막 기회이고 그때가 지나가면 주의 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떨림으로 주의 말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이 기회에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의 이름은 잃어버렸고요. 주의 징계의 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의 징계는 파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 징계의 때를 건너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영광의 이름을 잃어버리면은요, 남는 것은 오직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4절 후반에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후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직접 이들을 온 세상의 조롱거리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그간 이스라엘을 붙들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님이 당신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인내하시고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세상 조롱거리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작고 불쌍하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피투성이 된 그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들을 은혜로 키우셔서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귀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이름을 당신의 소망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며 혼란과 어지러움의 대명사만 되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악 속에 영광의 모든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 조롱거리 된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당시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의 상황일까요? 자금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교회란 이름이 과연 세상에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많은 이들에게 더 이상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더 이상 거룩한 사람들 혹은 평화의 공동체라 이해하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의 그러한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름들인데 우리들도 여러분 그 이름들을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귀한 가치들 모두 다 변질시켰고요, 모두 소모해버렸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이름 전부 잃고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자꾸만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모두의 영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에서라도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우린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의 가치와 의미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으며 또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J.R. 톨킨의 소설의 원작인 영화 호빗의 한 대사입니다. You have no power here, you are nameless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면은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도 힘을 잃게 됩니다. 뭐만 남을까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그 가치를 충분하게 잘 지켜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하루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정말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름과 호칭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가 주신 그런 많은 영적인 이름들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광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이름들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 주신 가장 소중한 이름들 간직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